출애굽기 148번 메시지 금향단 두 번째.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창조와 장막과 바깥들에 있는 여러 항목들과 성막에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마지막으로 계시된 항목인 분향단은 우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백악관입니다. 또 로마서도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처음 몇 장에서 우리는 번제단을 봅니다. 8장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은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는 분향단, 즉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계십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나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십니다. 알렐루야! 이분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지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십니다. 중재의 필요성. 만일 그리스도의 중재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재가 없다면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계속하여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며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할 것이며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는 것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체험들은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와 중재하는 교회들이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제단,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 후 물두멍, 즉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우리는 생명 공급이시고 빛이시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이신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집행을 기록한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성한 행정, 신성한 집행이 항상 분향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회복 안에서 개인적이고 단체적인 모든 방면에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참기도의 생활은 중재하는 생활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중재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중재입니다. 합당한 기도의 생활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생활이며 그들을 위하여 중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땅 위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들과 반대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중재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중재는 끊임없이 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막과 바깥들의 그림을 고찰한다면 분향단이 중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막 안에 분향단이 없다면 성막의 중심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중심은 법궤가 아닙니다. 집행하는 중심은 분향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막과 바깥들의 그림은 또 우리 몸의 세 부분의 그림입니다. 바깥들은 몸을 의미하고 성소는 혼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영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들입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질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잡담할 때 우리는 바깥들, 즉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화내거나 불평하는 것은 바깥들, 즉 몸 안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에 관한 빛비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빛이 우리의 체험 안에서 효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중심인 분향단을 가지지 않는다면 성막과 바깥들 어느 방면도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효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반드시 분향단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제단, 물두멍, 상, 등대, 법궤의 체험을 갖게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조금이라도 기도하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체험 가운데서 진설상이 귀중하고 등대가 효과 있고 법궤가 마음을 끄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기구들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인지를 알더라도 성막의 어떤 방면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모터 없는 기계와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존재 안의 모터, 즉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안에 있는 모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터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떡이고 빛이고 법궤이실 뿐 아니라 분향단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원동력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모터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이신 그분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기도 안으로 이끄시도록 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기도이신 그분을 누리는 대로 이끄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우리는 제단과 물두멍과 상과 등대와 법궤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한 것에 따르면 지성소의 법궤에 나간 후 우리는 다시 분향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분향단은 성소를 통과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모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 자체가 전환점입니다. 대부리에서 말하거니와 우리는 이 전환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막과 바깥들의 어떤 방면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작동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제단과 물두멍과 상과 등대와 법궤 모두가 효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터가 멈출 때 모든 것도 멈춥니다. 모터가 작동할 때 모든 것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모터, 즉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분향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중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합당한 관계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관계는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기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단체적인 그분의 몸에서 나온 기도도 필요합니다. 분향단의 재료와 치수. 출애굽기 30장 1절과 3절에 따르면 분향단은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금은 그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격상 강하고 그분의 신성을 표현한 표준에 있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재하는 생활만이 하나님을 표현하게 합니다. 중재하는 생활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부활하고 올려지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은 우리에게 분향단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분향단의 길이와 너비는 1규빗입니다. 그것은 네모 반듯합니다. 분향단의 높이는 2규빗입니다. 이것은 분향단이 각 치수가 1규빗인 두 개의 입방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며 입방체는 완전함 중에 완전함을 뜻합니다. 나아가 두 개의 입방체라는 것은 이중의 것을 가리키며 확증을 주고 간증을 지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중재하시는 그리스도 혹은 중재하는 생활이 확증과 완전함과 간증임을 함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향단의 높이는 진설상이나 법궤의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최고도로 중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뿔이 있음. 분향단에는 네 뿔이 있습니다. 각 모서리에 뿔이 하나씩 있습니다. 성경의 예표에서 볼 때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분향단 위에 네 뿔은 그리스도의 중재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뿔들은 그리스도의 중재가 땅의 사면에서 능력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속죄일의 속죄제물의 피를 휘장 안, 지송소 안으로 가져와서 법궤의 속죄소 위에 뿌려졌다는 것을 덧붙여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속죄제물의 피는 분향단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분향단이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중심이며 전환점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향단에 뿌려지는 속죄의 피는 단을 효능 있고 효과적인 전환점으로 만듭니다. 금태를 두름. 30장 3절의 후반절에서는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라고 말합니다. 이 태는 단 주위의 가장자리의 일종입니다. 분향단 주위의 금태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그분의 중재의 힘을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관심을 보존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보존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보존하는 힘을 가집니다. 고리와 채. 출애굽기 30장 4절은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라고 말합니다. 채를 운반하는 채를 꿰을 두 개의 금고리는 그리스도의 중재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5절의 채에 관하여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과 함께 그분의 사람의 인성이 그분의 중재의 움직임을 위한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리와 채는 모두 그리스도의 그 영, 즉 생명주는 그 영을 의미합니다. 한면으로 이 생명주는 그 영은 고리들이고 다른 한면으로 그 영은 채들입니다. 생명주는 영은 땅 위의 모든 곳으로 그리스도의 중재를 가져갑니다. 이것은 라디오의 전파가 모든 곳으로 나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명주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금으로 싼 조각목의 채들로 상징됩니다. 오늘날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에 성령은 아직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가 부활 안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한면으로 그분은 구속주이시고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또 하늘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생명주는 영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효능을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땅 위에서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모든 곳에 생명주는 영이 이 기도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때 생명주는 영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수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땅 위의 모든 곳으로 그리스도의 중재를 가져가리라는 의미입니다. 상과 등대와 법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뿐 아니라 분향단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이런 중재하는 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전환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방면을 적극적인 활동으로 만듭니다. 중재의 기도는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번제단과 물두멍과 상과 등대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향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중재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